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1절 같이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64장 하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을 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하라면 저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의 기독교의 존재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론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개바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신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특성을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직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구나 지도자 가운데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위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잘한 일만 부각시키고 그가 잘못한 것은 덮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잘못한 점, 나쁜 점을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조금이라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변명하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싫어하거나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 곧 이를 시인하고 시정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는 또 회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는 가편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중에게 여러 번 형변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했고 외국의 성까지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을 알고 중심으로부터 회개하였습니다. 옛사람의 인격의 파멸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면으로 말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못하지 않은 선천적인 소질과 다른 사람의 부러울 것 없는 후천적인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당시 최고 명문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얼마나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 용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용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변절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나 하는 자기 존재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의 일을 마치려 함이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처럼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능력을 얻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도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직히 말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한 고역을 했으며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없이 맞았으면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아득한 바다 위에 헤매었었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 위에서도 도둑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수고 속에서 그는 관제와 같이 주님을 위해 완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일꾼이요 충성 뚫은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까요? 그 동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사랑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해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역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성의 동기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겸손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내세우면 누구에게 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이 있겠지만 겸손의 덕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함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나 교회나 신앙인을 없애려고 하는 무리와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로 여러분 생각에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남한에다가 간첩을 다 파송해서 그리고 간첩을 지휘했던 실제로 정보기관에서는 제1인자입니다. 황장엽보다가 훨씬 더 내용을 깊이 아는 분입니다. 김국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토크식으로 잠깐 내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주로 북한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정찰총국에 있으면서 남조선 해방을 위한 간첩들을 양성하고 파견하고 지휘하는 남조선 적화공작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예.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모든 정보기관의 실제적인 실무자 중에 대표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한에다가 간첩을 계속 쑤셔 넣었는데
예.
해방 후 70년 동안에 간첩을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투입했어요?
우리 저 지금 북한 정보기관에는 직파 간첩만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돼 있고요. 거기에 흡수된 고용 간첩은 약 150만 명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됐습니다. 직접 파송한 간첩은 15만 명
예.
70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예.
한국 사람을 간첩을 다시 만든 사람
150만 명
그것이 10배인 예. 150만 명이라는
예.
얘기죠.
예. 예.
자, 그리고 그 150만 명에 다시 포섭이 되어서
예.
본인은 간첩인 줄 모르면서
예.
간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예.
동료 간첩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예.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네.
제가 정보 공작을 이때 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에 이재명이를 찍은 1614만 명을 동조된 간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실감 있는 얘기가
예.
과연 북한의 직파 간첩,
예.
그 다음에 고정 간첩,
예.
그 다음에 따라 도는 고정 간첩,
예.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
한 것을 아는 것 중에
예.
제1호가 뭐냐?
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가
예.
정치하러 나올 때
예.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예.
이재명의 제1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군 철수였습니다.
미군 철수.
예.
그럼 미군 철수를 하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모르고도
예.
간첩질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 1614만 명을 네. 동조된 간첩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조된 간첩 세력.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한 것도 또
영상은 김국성 선생님의 선배 되시는 할아버지 96세 된 할아버지가 6.25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자기 고향 전라북도 임실로 투입해서 홍명이라고 하는 부총재로부터 부총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하는 바로 이 간첩 할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남한에서 모든 대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에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영이에요. 제2의 박근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김구성 선생님,
예.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증언하시기를 3대 대통령
예, 예.
김대중,
예,
노무현,
예.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은
예, 예. 북한이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정확합니다.
실무자로서
예.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 명의 간첩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에서 살았습니다.
됐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것을 보시고도 여러분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면은 이 말이 듣기 싫었다면은 여러분은 사단의 앞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은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던 한 50대 되는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또 대통령이 되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논문에 모스크바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와 신앙인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처형해야 된다고 논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아무도 이런 말 해주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사단과 싸움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감사한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보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기가 할 말은 해서 맡은 것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게 보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한다 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소같이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주셔서 의롭다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히 일해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이 일하고 복음 전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지내온 생을 돌아볼 때 그저 감사 감격스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지식 많은 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배움의 길을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주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주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주위에 있는 동안에 무엇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재산을 맡기셨습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이 민족을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가지고 나서 권력 가진 자, 정권 가진 자와 정면으로 도전하여 싸웠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국운동하는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국운동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단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할까요? 애국운동에 의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불신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건강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금의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애국운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국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생을 감사와 감격으로 사회운동, 봉사운동, 교회운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뭘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미국 민주당을 장악해서 곳곳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방 곳곳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까지 다 사단의 자녀로 삼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데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 전하려고 하였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실입니까? 이들까지도 지금 복음보다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서 애국운동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 걸고 복음운동하시고 애국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사단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부모님이 자녀가 14살인데 딸이 집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자로 변신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남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가 이렇게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수술 받고 남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자기 딸이 그렇게 되어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막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불찰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 동안 정치인들이 모든 법을 다 통과해서 이런 아이들도 혼자서 결정해서 부모 동의 없이 결정해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다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애국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였고 사회를 공격하였고 우리 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까지도 파괴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중간선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쪽으로 선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고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무지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지 못하면 듣는 쪽으로 저희를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했다면 보는 쪽으로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